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작년에 구입했던, 올 초에 구입했던 이제 책들을 중심으로 읽고 좀 공부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교하려고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돈 주고 구입했는데 또 저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기본이 되는 책은 뭐냐면 하박국서와 관계된 거예요. 하박국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이 하박국서와 관계된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이 제목이 뭐냐면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폭력적인데, 세상이 악한데, 이 폭력적이고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두 가지 질문을 의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용납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 침묵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공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지금 우리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유다가 정말 악한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이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이 하박국이 찬양으로, 기도로 또 응답하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의인들의 삶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좀 쉬운, 또 표준 세번역으로 1장 2절의 4절을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데, 폭력적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용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의, 선한 것, 옳은 것을 보게 하셔야지, 왜 나에게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 약탈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 죄가 아니고 죄인이 더 떳떳하게 막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아주 죄악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큰 소리 치는 이런 상황들을 왜 용납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투고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침묵하지 않아.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고도 또 보고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놀랄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노골적으로 약간 좀 그냥 이야기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정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이해하세요. 이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거 나쁜 놈이에요. 이거 하나님 어쩌면 해결해 주겠더니 진짜 더 나쁜 놈을 데려다가 좀 아 그렇게 진짜 더 나쁜,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더 나쁜 사람을 갖다가 사용해서 그 나쁜 사람을 징계한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을 보면 이 갈대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렵고 무서운 민족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힘이 정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유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유다 사람 좀 심판해 주셔서 막 기도했던 하박국이 진짜 완전히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를, 악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악을 방관하며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이게 악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용납 못합니다.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좀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먼저 하시는 그 답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너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순간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리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기록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기다려라. 지켜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너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행한 일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 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벨론의 그 악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단순히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악이 자연스럽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도 악하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악이 이미 유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두 사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 경험한 것이 뭐예요? 너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인다예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인의 그 마음대로 가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바벨론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 땅이, 온 세상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상황이 힘들어요. 현실이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의 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폭력적인 이런 상황들, 악이 막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방법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하박국이 처음 기도하고 막 이야기했을 때는 막 울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막 참을 수가 없고 더 막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3장에 보면 내가 얼어버릴 만큼,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고양이가 딱 안 쳐다볼 때는 지가 막 하는데 고양이가 딱 가가지고 톡 건들고 딱 쳐다보는 그 순간 이 고양이 쥐가 얼어버려가지고요. 진짜 꼼짝도 못해요.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진짜 막 쥐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 앞에서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고양이 앞에 쥐,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냐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끔찍한 상실의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끔찍한 상실의 상황에 있지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끔찍한 상실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최악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믿고 신뢰하겠대. 이 3장, 2장과 3장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2장과 3장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조금 약간 그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뭐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을 얻기로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그 힘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곧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상황 때문에. 현실적인 분명한 장애물 때문에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뛰어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증언하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